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명입니다. 다른 거는 못 지켰어도 제 이 육계명은 나는 지켰다. 이 육계명은 죽음과 살인을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긴 그 원리가 있습니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떤 생명도 죽이지 말라는 뜻인가?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비건을 많이 해요. 다이어트,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을 잡아 음식으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만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육식만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면 전쟁을 거부하고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과 어떤 그 이단들은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다윗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다른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에 어떤 이 윌마 앤 베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너희는 죽이지 말라, you shall not kill. 인가, 너희는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you shall not murder.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살인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 정당하게 죄를 진 자들을 징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명령을 따라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사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 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실 때 안 데려가세요.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명을 취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을 앗아가는 일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중하고 신성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처럼 생기지도 않고 여자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남자에게 주신 속성과 여자에게 주신 속성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신성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나만 보지 말고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네. 그것을 볼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는 예들과 또 그 결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하다 하는 이 단어, 라차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13번 쓰여져 있는데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면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고의로 살인한 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인 아닌 그런 살인이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또 부주의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도피해라.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나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방위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살인의 예들을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살인, 호모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미국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만 명이 살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바이벌 하는 건 이거 기적이야. 그 5만 명에 속하지 않은 거야. 감사하셔야 돼. 매일 시간당 두세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5개 도시에서 매년 살인으로 죽은 자들이 테러의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휴 전쟁 가면 얼마나 위험하냐, 기도해야지, 그것보다 더 위험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이런 위험들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그 포악함에 그 잔인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100년간 극악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어요.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죽였어요. 스탈린 치하에서는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캄보디아, 우간다, 루안다 수백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보통요 미국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8만 건 이상의 살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8만 건의 18세가 될 때까지 8만 번의 살인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너무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덕적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살인은요 스크린에 펼쳐진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람보가 막 있다마는 걸로 탁 해서 그냥 인간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도 그것이 이상하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8만 번을 봤으니까. 이런 살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자살이에요. 수이사이드. 미국에서 매년 40만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3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10대가 5천 명이에요. 죽을 권리 운동이 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계명은 타살, 자살 모두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낙태 부분이에요. 1973년에 이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엄마가 취할 수 있다고 Mother's Right이라고 이렇게 한 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매년 100만 명, 매일 3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 미국에서만 매년 평균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자, 해방운동가들이 말하는 강간으로 인한 것은 어떻게 되냐?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1%도 안 돼요. 태아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서 이루어진 낙태 1%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임신한 여성이나 태아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즉 태아나 임산부나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생명이냐? 성경은요. 몇 개월부터 이런 얘기 없어요. 임산부와 태아는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냉동 인간 배아 임상 실습을 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능동적인 아기로 실습을 하든 수동적인 허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파괴되는 수백만의 냉동 인간 배아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배아된 것이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배아가 인간의 온전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삶의 끝과 삶의 시작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생명의 가치가 없는 생명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 말로 Lebensen werden Lebens, 독일 의료적 격언인데 무슨냐면 생명의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을 판단해서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건 죽이라는 거죠. 뭐 다운 신드롬에 있거나 태아를 검사했는데 장애가 있거나 어떤 생명은 가치가 있고 어떤 생명은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끝을 결정하는 안락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또 선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사진하지 말라. 또한 부주의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고로, 음주운전으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취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은 드렁큰 드라이브로 한 가족이 그냥 다 죽는 이런 일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책을 쓴 목사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차에 받쳐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죠. 딸이 죽었죠. 또 장모님이 죽었죠. 갓난 애 둘 데리고 남은 거예요. 평생 결혼 안 하고 목회하면서 책을 쓰시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인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은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복수와 잔인성, 폭력과 원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다시 풀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살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요점은 살인과 미움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과 동기는 바로 미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은 분노와 미움의 결과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십계명 중에 육계명은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인이 있구나. 살인이 더 이상 단순하게 칼이나 몽둥이나 돌이나 총으로 생명을 외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길로 변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왜 살인했어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동생을 살인했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가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화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에 지금 죄가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한둘입니까?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우리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빨리 정리하세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도. 그리고 그 살인 행위와 그 충동을 이기는 비결은 뭐다? 사랑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용과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우리 원수조차도 선대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과 제폭력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제6계명을 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제6계명을 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모세, 다윗, 바울, 성경의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살인자예요. 모세도 애굽 사람 승질 나서 죽였잖아. 다윗도 우리 안에 우리아를 죽였잖아. 불법으로.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한 사람이야. 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인자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요.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한폭탄. 시한폭탄은 기회만 있으면 터질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터질 수 있어요. 그 시한폭탄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 뭐야? 미움. 미움. 하,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하고, 용서 안 해주고 싶은 사람. 적대감. 이런 등등의 시한폭탄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생명의 경외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셨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심으로 생명을 빼앗고 싶어하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원하셔서,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이 제6계명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과 복수심, 이것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세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주님이 심판자시니까 심판자가 심판하시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세요.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명이 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